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을 이루신 것 같이 땅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룻기 3장 10절로 13절 말씀. 다시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려고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웠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어제 이렇게 인사라도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룻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룻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좀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진 스토리를 좀 봐야겠죠. 지난주에 룻이 보아스에게 큰 배려를 받고 곡식을 가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곡식을 가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나오미에게 어머니 보세요. 이게 한 광주리의 보리를 저희가 받아왔어요. 20리터 정도 되는 분량인데 며칠을 얻을 수 있는 걸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했더니 보아스라는 분께서 저에게 배려하셔서 정말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도 해주시고 또 되게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20리터 되게 큰 양을 제가 가져왔어요 라고 하면 했습니다. 나오미는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좀 자연스럽죠? 아, 너무 감사한 분이다. 너무 고마운 분이다. 그러니까 내일도 그곳에서 가서 하고 우리 언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겠다. 이 정도로 반응하면 될 것도 한데 나오미는 거기서 한두 발짝, 열 발짝 확 더 나가죠. 이게 나오미는 이걸 호의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아요? 기회로 받죠. 아, 보아스가 마음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보아스가 되게 선량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날에 무슨 법이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이었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법이 뭐냐면 어떤 집안이 문제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집안이 그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게 여자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여권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형이 죽으면 그 집안이 완전 생계가 몰락하는 거기 때문에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여자 입장에서 해로운 법이 아니라 이건 그 당시 기준에서는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해로운 법이었어요. 내가 친척인데 심지어는 먼 친척인데 그 집안에 죽을 때까지 생계를 내가 다 책임지라고 해서 그 당시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안 지켰어요. 이 법을. 근데 보아스가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룻이 이 법을 보아스에게 들이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모은 거죠. 여기까지는 룻의 의도가 좋아요 아빠요? 좋죠. 그렇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 자연스럽죠? 교회 성중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남자들이 죽었는데 우리 집안의 기업물을 자 친척들을 좀 가까운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그걸 좀 지키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장로들에게 의탁하고 그리고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방법적으로 맞죠. 근데 그 나오미는 어떻게 하죠?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목욕을 하고, 목욕을 왜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작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룻에게 시킵니다.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방법은 굉장히 글러먹었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가까운 자가 있어요. 보아스한테 가면 안 돼요. 그보다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안 들어줄 것 같고 혹은 안 들어주면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 얘기하려면 벌건 대낮에 둘이 찾아가서 이와의 법도가 이러함지, 네 혹시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상식적인 사람이, 내가 밤에 목욕을 시키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당시에 추수를 하면, 타작을 하면, 타작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제는 축제를 하거든요. 파티를 해요. 남자들끼리 술 한잔,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거기에. 남자들끼리 술 한잔하고 집에 안 가고 거기서 퍼질러서 잔단 말이에요, 취해서. 그럼 그렇게 취해서 잤을 때 몰래 그 침상으로 들어가라, 이제 이걸 이제 나오미가 시킨 거죠. 그러면 룻께서 성경에서 룻과 나오미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자꾸 하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런 짓을 하고 룻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에서 이게 자꾸 포장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다중, 이건 좀 딴 얘기겠지만 사람은 다중적이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가 좋은 사람인데요 이상한 짓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다고 아, 알고 보니 나쁜 놈이었네 이래서도 안 되고, 그렇죠? 하여튼 이 행동은 방향은 좋았지만 뭐가 틀렸어요? 방법은 잘못돼 있었죠, 그렇죠? 그럼 보아스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안 그랬지만 일반적인 남자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에요? 굉장히 불쾌해야 정상이죠.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무슨 술 먹고 실수하는 정도의 인격으로 본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바보같이 이상하게 봤으면,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실수하게끔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생계 그 큰 돈을 나한테 뜯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율법이 어쩌네 저쩌네, 율법을, 그렇죠? 감히 그런 거잖아요. 그건 진짜 사실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불러다 놓고, 그렇죠? 작살을 내야 이런 이미지죠, 사실.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보아스에게. 사람 함부로 보는 거니까 되게. 보아스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여기서 보아스의 인격이 나오죠, 그렇죠? 이 부분을 오늘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아스는 되게 중심 있는 경청을 합니다. 아, 지금 술 먹은데 몰래 지금 이쁘게 차려입고 온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거슬리잖아요, 되게. 거슬리는데 보아스는 그 거슬림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에? 룻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에 집중을 합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기업무를 짜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에 귀를 기울여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이 룻과 나오미에게 호의를 좀 베풀면 되는 정도 위치라고 내가 나를 생각했는데, 그냥 내가 호의 좀 베풀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가족에 더 책임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렇게만 했던 거였구나 라는 걸 들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왜요? 우린 잘 이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우린 잘 이렇게 못하니까. 현대사회라는 표현을 알죠? 우리라고 표현을 해보죠. 우리는요, 거슬리면 안 들어요. 그렇죠? 거슬리면 안 들어요. 나한테 이 사람이 좋은 내용을 얘기해줘도 너 말투가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용은 끝이에요. 그렇죠? 태도가 왜 그래? 그럼 이제 끝이에요. 거슬리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 달라는 얘기잖아, 기본적으로. 안 들어요. 야, 지금 네 주제에 율법을 거론하는 거야? 그거 아니지 않나? 안 들어요. 우리는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안 들어요. 그렇죠? 야, 너나 잘해. 네가 무슨 율법을 언급해? 안 들어요. 지금 나한테 돈 달라는 얘기잖아, 결국은. 안 들어요. 야, 이런 태도로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 안 들어요. 우리는 거슬리면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와중에 얼마나 기회들이 낭비되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아스가 이 행동이 얼마나 거슬렸겠어요. 저는 굉장히 거슬렸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걸 대해서. 그래서 안 들었으면 지금처럼 일이 풀려가지 않았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중심을 안 들어요. 이 거슬림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이랑 싸우는데, 중요한 사람이랑 대화하는데, 너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거슬렸어요. 그 거슬림 때문에 이 관계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싸우고 분장하고 의미 부여하고 뭐 사랑을 하네 하지 않네 맞네 안 맞네. 물론 대화의 태도에서 서로의 화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요. 공손할 필요가 있고요. 예의 바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때론 그게 너무 전부인 것처럼 다룹니다. 그래서 포장지가 좋지 못하면 내용을 따윈 보이지 않겠다는 태도로 대화에 임할 때가 있어요. 거슬린다는 이유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좀 거슬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저게 좀 거슬리고 이 부분에서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낸다는 거죠.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안 했어요.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그 거슬림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 맞네 그러네 와 네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걸 얘기해줬어 라는 태도로 이걸 들어요. 이게 뭐예요? 무게감 있는 중심 있는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아스의 인격의 수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루시의 했던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 그만 강조해도 되겠죠? 근데 보아스가 루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좀 스킵하고 내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내가 안다. 그렇죠? 그렇게 좀 각색해볼까요? 루사, 무서워하지 마. 네가 이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 내가 알아. 라고 얘기해줘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낮에 좀 다정하게 대해주고 했더니 아주 그냥 껍질을 벗기려고 달려드는구나 네가. 어? 너 좋은 며느리고 너 되게 그랬다고 해서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야 사실 너 이런 애였구나 이렇게 가요 사람들은. 그쵸? 사람들은요 10년을 본 사이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여주잖아요. 한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앞에 거 싹 없어지고요. 이걸로 그 사람을 결정해요. 아, 너 이런 애인지 몰랐어. 너 사실 이런 애였어? 야, 내가 야, 그렇구나, 너. 약간 이렇게. 그쵸? 그럼 무조건 좋게 보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좋게 보라는 거 아니에요? 10년을 봐서 이상한 애면 오늘 좀 잘한다고 해도 걔를 너무 그렇게 좋게 보실 필요도 없어요. 네? 좀 더 봐야지. 괜찮아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쵸? 무조건 좋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루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얘가 모압에서 어떻게 했고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 꼭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뭐라고 했어? 네가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얘가 진짜 돈 많은 남자 꼬셔가지고 인생 고칠 생각이었으면 벌써 했지. 그렇지 않았잖아 얘가. 이미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본인이 입증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런 애가 뭐라고 루스를 바라봐요? 안 그런 애가 이러고 있으니 누구보다 본인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시선으로 루스를 바라봐요.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런 애가 아니란 거 내가 아니까. 네가 두렵지. 왜? 두렵겠죠. 루스는 아마 보아스랑 진짜 자야 될까 봐 두려웠을 거예요. 루스는 보아스가 자기를 되게 한심한 여자로 볼까봐 두려웠을 거예요. 이 일이 자기 인생에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자기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위축돼 있는 어색한 그 루스를 바라봐요. 그리고 내가 알아 네가 그런 애가 아닌 거. 네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건 네가 아니야. 네가 그런 애가 아닌 걸 내가 알아 라고 얘기를 해줘요. 보아스는 되게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까? 이것도 신기해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서도 10년 알아왔던 사이에서 한 달 오랜만에 밥 한 끼 먹는데 애가 태도가 별로면 아, 얘 이제 그만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사람을 뒤집어요. 보아스는 이 여자를 그렇게 잘 알지 못했는데도 이 여자의 중심을 봐주고 이 여자의 맥락을 봐주고 이 여자의 진심을 이 여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들여다봐 줍니다. 이게 보아스의 태도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보아스는 책임 있게 행동합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책임이라는 단어예요. 그쵸? 그가 기업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고 하면 좋다. 그가 기업물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만일 그 책임을 내게 이행하길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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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보아스는 젊은 여자애가 그냥 다가오니까 그래 얘랑 결혼할까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쵸? 그게 이 스토리의 핵심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룻의 말을 통해서 아, 내가 이 사람이 좀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를 깨닫고 그 책임에 따라서 움직여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이익이라는 단어를 더 신경 쓰죠. 보아스보다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요? 있을까요? 물지 못하겠다. 책임을 못 지겠다고 얘기하죠. 뭐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익에 대한 관점이죠. 난 손해될 것 같아서 안 할래? 라고 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아스는 그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책임을 집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새로운 단어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특별히. 왜요? 이게 되게 무게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건 조금 길게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잘 못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을 책임으로 보십니까? 이익으로 보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해서 얼마를 벌 수 있지? 얼마나 안정될 수 있지? 얼마큼 인정받을 수 있지? 얼마나 내 인생의 기회를 열어갈 수 있지? 이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일을 이익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일을 이익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책임으로 보는 사람이 있죠. 책임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위치에서 해야 된 역할 에 대한 무게감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조직의 일원이십니까? 그 조직에서 내가 있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있는 포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내가 그걸 해내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걸 잘 해내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더 잘 해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책임의 관점에서 내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공직에 있으세요? 이 두 가지가 제일 현대 우리 사회에서 제일 그런 용어인 거죠. 여러분 공직이나 누구를 가르치는 일자리는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정되게 만들어져요. 왜요? 책임이 크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가르치는 건 책임이 커요. 공무를 수행하는 건 책임이 커요. 그래서 안정되게 해주는 거예요. 왜? 책임이 크니까 그 책임에 집중하라고. 내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라고. 노력하라고. 먹고 사는 거에 자꾸 불안해하지 않을 그것을 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일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많은 마인드가 뭐예요? 아, 일은 안정적이야. 뭐야? 이익이 좋아. 라고 접근하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일을 책임으로 접근해서 그 책임을 감당했을 때는요, 자존감이란 게 선물로 같이 딸려와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책임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익으로 접근하잖아요. 난 여기서 편하게 있는데 돈 많이 번다? 난 한 것도 없는데 인정받는다? 그렇게 거기에 있잖아요. 그럼 뭐가 빠져나가요? 거기 자존감이 빠져나가요. 왜? 내 깊은 무의식에서는 난 여기 해로운 존재라는 걸 내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일을 해도 뭔가 만족이 없고 자기 자존감을 위해서 뭔가 딴 걸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와요. 내가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일에 접근하느냐? 일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깊은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신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를 책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죠. 아프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관리 안 하신 거, 운동 안 하셔서 그래요. 아무거나 먹어서 그래요. 그렇게 많이 자서 그래요. 여러분도 책임이에요. 그렇죠? 성취 운동해야지. 해야 돼. 네 책임이야. 잘생겨가지고. 책임이 있죠. 내 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내 정서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내 정서를 신경 쓰고 어루만지고 다루고 가꾸고 해줘야 돼요. 내 가치관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바르고 건강한 가치관을 내가 세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내는 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내 자신에게조차 되게 이익의 관점으로 접근해요. 책임감 있게 나 자신을 책임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뭔가 나와 내 상황들이 나아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 자신에서도 왜 난 이 모양이야? 왜 난 이렇게 태어났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애초에 내가 하지 않아도 풀 패키지로 주어지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지 않아요. 이익의 관점으로 자기를 접근해.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뭔가 쓱쓱쓱쓱 되게 태어날 때도 재능과 상관과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좋았겠다.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순간 난 이 나 자신을 책임과 이익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관계는 책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순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지지하고 때를 따라 이 사람을 돕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필요할 때 불러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얘가 들어주고 얘가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좋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관계는 나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관계가 나만 한다면 그 상대방들의 크나큰 긍휼과 헌신으로 그 관계가 버티고 있는 것뿐이에요. 관계는 책임이니까. 책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매력 있는 단어예요. 왜요? 책임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책임감 있게 서 있을 때 내가 좋은 나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관계에 책임감 있게 설 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질 수가 있고요. 내가 내 일에 책임감 있게 설 때 그 일을 통해서 자존감과 사회적 자아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책임감 없이 내가 이익의 관점에서만 나와 타인과 일을 대할 때 그 태도 때문에 내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위치에 있고 그냥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보이고 라고 하더라도 그 자신은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게 빠져있다는 거. 보아스는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대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이 사람은 책임 없이 일을 대했죠.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에게는 세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이게 간단한 한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보아스의 인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기의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 주변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자기를 실망시켰을 때라도.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언제라도. 상황과 사람이 나를 거슬리게 할 때라도. 그렇죠?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일단 이러고 싶은 기대감이 우리한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고 이런 삶이 좀 더 나은 삶이 아닐까요? 전 이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였어요. 그렇구나. 나도 되게 거슬려 하는구나. 그게 내 인생의 큰 단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슬림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많은 걸 낭비하고 있구나. 이게 거슬리는데? 이게 거슬리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왜 이렇게 말하지? 왜 이렇지? 왜 거슬린다? 거슬린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그 단어 자체에 그게 얼마나 가벼운 문제인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거슬린다는 건 심각한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미.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저도 거슬린 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요. 그래서 거슬리는 것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더라고요. 거슬린다는 이유로 뭘 하기로 결정하고 뭘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것으로 내 일과 내 사람을 대하는 중요한 기저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중심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나 그 일에 대한 이것이 내 인생을 좀 갉아먹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아스는 저랑 좀 더 다른 사람이어서 저에게 주는 이미지나 도전이 꽤 컸습니다. 따뜻한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저야말로 그런 실수를 정말 자주 하거든요. 그 사람의 맥락을 쭉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맥락을 쭉 지켜봐서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빨리 변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또 이렇게 금방 잘하겠다고 하면 또 잘할 거라고 엉뚱한 기대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잘해왔던 사람이 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전히 넌 잘할 거야 라고 얘기해줘도 되는데 그 한두 가지 장면에 너무 자극돼서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식으로 대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따뜻한 시선이 아닌 차가운 시선. 여러분의 시선이 따뜻하세요? 차가우세요? 내 시선에 온기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차갑게 보는 거에 되게 상처받아서 혹시 나도 되게 차갑게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맞죠? 여러분 평가가 맞아요. 그럴만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이 루세에게 쌍욕을 한다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럴만하잖아요. 근데 온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따뜻합니까? 내가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아서 망쳐진 것들.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었고 그가 나아질 수 있었고 그게 나에게도 선물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결국은 그 상대와 그 상황들을 더 안 되게 만드는 행동들이고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도 안 되는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책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기트집에 이렇게 썼어요. 이건 제 개인 묵상. 내가 가장 성취하고 싶은 욕망인 책임감이라는 걸 기억하자라고 썼어요. 그게 좀 느껴졌어요. 우리는 책임이라고 하면 저는 책임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짐, 당위, 법칙, 싫은 거, 어쩔 수 없는 거,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뭐 이렇게 떠오르지만 사실 책임감이야말로 이 책임감이라는 감정 이 책임감이라는 욕망이야말로 내가 가장 성취시키고 싶은 욕망이다. 결국 나는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걸 잘 해내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대충 내 멋대로 하고 던져버리고 함부로 방치하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도망가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면 부모로서의 책임, 내가 목사면 목사로서의 책임,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 져야 되는 내 책임을 정말 잘 지고 싶은 게 내가 원하는 것이지.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버거운 것인데 그럼 그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능력이지 회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잘하고 싶어요. 그건 부담이 아니에요. 그건 기회지. 그래서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닮고 싶은 사람 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순간의 불쾌한 장면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아닌지 저게 나를 아예 호구로 봤구나. 이거 어디다 대고 사람 뭘로 보고 내 인격이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 내가 뭐 내가 술 먹고 누워있으면 네가 오면 내가 달려들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대사가 착착 붙죠. 전 이런 식인 거예요. 매사에 막 뭔가 메소드 연기 같지 않아요? 영혼이 담겨있고 그렇죠?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면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진짜. 너 이 자식이 진짜. 아니 뭐 이래서 진짜 어려운 애들은 도와주면 안 돼. 죽자고 달려들어. 하여튼 뭐. 너 씨. 너 내일부터 우리 밭에서 보여주면 죽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 내 눈에 띄지 마라.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천박한 인격이죠.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상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이렇구나.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렇게 성경에서 드러나는데 나와 대척점에 있는 이 사람의 성품을 보면서 좀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나는 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제일 부끄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게 내 이 순간, 내 이 상황 제가 나 기분 나쁘게 한 거, 제가 나 거슬리게 한 거, 제가 나 함부로 대한 거 제가 나한테 손해되는 얘기를 한 거 이것 자체, 이 장면에 내가 너무 의사결정까지 영향받아 엉뚱한 짓을 했어. 내 삶을 낭비하거나 허비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가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저라면 룻을 깨요. 일단 룻을 깨고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뭐야 기업 물을 자? 어디였지? 기업 물을 자 찾아보자. 그래 그럼 내가 몇촌 친척이지? 몇촌 친척이구나. 아, 그럼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이걸 하긴 해야 되네. 하긴 해야 되네. 아, 이거 진짜 얼마나 해야 돼? 생각을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불러요. 그리고 일단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한 사과를 먼저 받자. 라고 한 다음에 이걸 해줄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저는 결국 하긴 할 사람이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아스 상황 이러면. 여러분들 거슬리는 것과 그 사람 나를 실망시킨 것과 내 이에게 침해된다는 것과 하여튼 그 장면 때문에 내가 정작 봐야 되는 중요한 것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보아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보아스는 마음 중에 중심이 무거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 때 설교 때 했던 얘기인데 보아스는요 마음 가운데 중심이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마음 가운데 중심이 아니라 바깥쪽이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바깥쪽에 예를 들면 내 마음의 제일 무거운 부분이 누가 나를 인정하느냐 무시하느냐가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뭐가 제일 먼저 보이냐 하면 얘가 나 무시하나? 이게 제일 먼저 보여요. 얘가 나 인정하나? 그게 제일 먼저 보여요. 그래서 어디서 어땠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 촤르륵 오는 게 뭐냐 하면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을 많이 해준 것 같아. 그럼 거긴 좋은 데야. 이번 좋은 경험이었어. 그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는 애가 있었어. 그럼 거긴 싫은 데야. 그게 가장 무겁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그 부분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집중해주고 웃어주고 관심 가져와 그러면 아 이거 되게 좋은 곳이고 좋은 사람들이고 막 그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들이 그냥 너한테 잘한 거잖아. 근데 거기 갔는데 누가 나를 좀 거슬리게 했고 누가 나를 좀 무시하는데 말투로 했고 여기는 싫고 여기는 나쁜 데고 그 사람과 한데 뭐예요? 인정 욕구가 제일 무거운 사람이에요. 그냥 그게 영혼의 다시고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익이 되게 무거워요.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아 이 교회가 도움이 되네. 이 교회 가면 마음이 좀 편해져. 뭐 배울 게 있는 것 같아. 도움이 돼. 아 이 친구가 도움이 되네. 이 친구 좀 도움이 돼. 아 이 직장이 도움이 되네. 도움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거기에 다 이익이란 단어를 바꿔도 되죠. 그렇죠. 여기가 이익이 되네. 그럼 갑자기 여기에 집중이 되고 여기서 나한테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럼 갑자기 무관심해지니까 무게중심 여기에 있는 거죠. 보세요. 어떻게 보면 도움되는 게 되게 무거운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좀 빈정상하게 하고 그거 안 중요해요. 여기가 도움되면 그 사람이 좀 나 무시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들이대서 여기 할 수 있어요. 왜?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난 이게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나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여기 사람들 아느냐 모르냐 다 상관없어요. 도움 되면 되는 거예요. 도움 안 되면 이 사람들 다 좋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도움 안 되니까 여기 시간 쓰고 마음 쓸 생각이 없어요. 이쪽 사람은 아무리 도움이 돼도 내가 사람이랑 얽혀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어요. 여기는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이게 제일 무거운 거니까. 보아스가 이 둘 중에 하나였으면 이렇지 않죠. 사실 룻의 행동은 보아스를 무시한 거거든요. 확 털었겠죠. 룻의 내용은 보아스에게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확 털었겠죠. 보아스는 뭐가 무거워요? 보아스는 뭐가 무거워요? 보아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 이게 그 마음에 제일 무거워요. 그 중심이 가장 무거워요. 그러니까 룻이 하는 말투가 룻이 하는 행동이 좀 무례하고 나를 없이 보이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룻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 그래?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랬어야 됐던 거였어? 라고 하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이 가정을 돌보기 시작하면 큰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책임이라고 부르시는 거야? 아 그럼 난 그걸 하고 싶어? 라는 쪽으로 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으면 가벼운 부분이 안 느껴지거든요. 이 보아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제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깊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거에 관련돼서 내가 건드려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 없는 건 나한테 훨씬 안 건드려지는 거예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져요. 둔감해진다는 거 오히려. 이 내면의 무게감이 보아스를 이렇게 살아가게끔, 이런 인격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그래,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바라보자. 지금 내가 보기엔 되게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래,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거슬리지만, 아, 거슬리지만 거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슬리지만 거슬리지 말아야지. 그럼 더 거슬려요. 거슬리면 진짜 거미처럼 기어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 이 보아스의 중심처럼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거운 게 그런 게 자리 잡히면 다른 거가 자연스럽게 이것에 따라서 변동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인정받고 무시당하는 거, 인정받고 내가 거슬리는 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영원의 다처럼 땅 닫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야, 그래도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되라는 풍랑이 오건, 이게 너한테 이익이 되라는 풍랑이 오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라는 풍랑이 오건, 됐어. 나는 그게 싫어. 됐어. 난 그게 좋아. 난 이 사람이 날 인정해 주니까 좋아. 난 이 사람이 날 무시해서 싫어. 라고 그걸 끝나요. 그쵸? 이게 영원의 다시 된다고. 내가 이익이 되는가 영원히 다시 딱 되는 사람은 야, 그건 틀렸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셔. 야, 이 사람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잖아. 그럼 풍랑이 오고 그런 바람이 불어도요. 나한테 이익이라는 영원히 다시 딱 생기면 그것으로서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히 다시 딱 생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싶어.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중요해. 라는 게 내 영원의 다스로 딱 잡히면 누가 나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건 이익이 되지 않건 어떻게 거슬리게 말을 했건 말을 하지 않았건 그것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고 이것에 따라 움직여져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한테는 고맙고 그걸 해야 될 기회면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워진다. 이게 무게감의 문제예요.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거. 영혼의 무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게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죠. 그래서 쭉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게가 다 달라요. 물속에 집어넣어보세요. 주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튜브처럼 바다에 떠버리고 난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는 건 진짜 다처럼 가라앉아버리면 내가 주님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건 튜브처럼 떠버리고 내 이익되는 건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게 다처럼 가라앉아버리면 여러분 내가 주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게 다처럼 가라앉고 내가 그래도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고 내가 그래도 이익이 돼야 된다는 마음이 오히려 튜브처럼 떠버려야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다른 건 떠밀려가고 한때로 살아가는 그 중심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게 보아스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근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게감을 더하는 은혜가 필요하죠. 무게감을 더하는 은혜. 마음이 똑같지만 무게가 달라요. 마음이 똑같지만 무게가 달라요. 그런 기억 있으세요? 어릴 때? 어릴 때는 아니고 요즘에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 무게가 되게 이렇게 가벼울 때가 있고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해서 쫙 무거워질 때가 있죠. 그쵸? 그 생각을 항상 했던 생각인 것 같지만 무거울 때가 있고 가벼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생각을 내가 평생 하고 있지만 아 그래도 기도해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는 생각을 평생 하고 있지만 그 생각이 무거워질 때가 있고 가벼울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무게를 더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만큼 무게를 더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겁게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때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구조가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초대하시고 그 은혜를 누려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되어서 웬만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흔들지 않게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든든하게 여러분 삶에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말씀 마칩시다. 아, 보아스라는 사람은 되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저랑 성격이 달라서. 같은 교회에 있었으면 안 친해졌을 사람. 아, 이게 좀 불편하다. 얘 너무 괜찮은데 얘가 멀리서 본받아야지 말 섞지 말고 막 이런 좋은 친구예요. 되게. 좀 부러운 친구인 것 같아요. 성격이 좋다, 착해 보인다. 저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별로. 전 제 성격이 좋아요. 뭐가 부럽겠어요? 나는 때로 별거 아닌 거에 이 중심이 흔들려서 내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내 이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내가 좋아하거나 재미없다는 이유로 이게 내가 흔들려 버릴 때가 있는데, 저 사람은 참 중심이 무겁구나, 든든하구나, 계속 부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돼서 이 사람처럼 이런 사람이면 어떨까 상상해 봐요. 전 아까 그 보아스의 멘트가 되게 좋았거든요. 이 룻을 위로하는 한 장면을, 이 룻을 평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건 나도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멘트가 좋았거든요. 이 문장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보아스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의 한 장면에 네가 그런 애인지 몰랐어 라고, 누구 한 말투에 나 그때 그게 거슬려서 그 다음에 나 걔 안 보잖아, 이렇게 정말 가벼운 삶에서 우리가 좀 걸어나와서, 그 가벼운 삶에서 좀 걸어나와서 무겁게, 내가 무엇을 하는 이유도 무겁고 무엇을 하지 않는 이유도 무겁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이것들을 해나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 하고 내 인생의 의사결정을 가져갈 수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중심을 무겁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보아스처럼 내면에 정돈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싶은데 일부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 좋아서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라져갈 때 하늘부터 이곳에 장막이 보이네 라고 은혜를 구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후반부가 좋았어요.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의 무거운 마음들이 점점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깥쪽이 자꾸 무거워지더라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정말 은혜가 있어야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이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한 건, 여러분들 중심이 무거워야 합니다, 따뜻한 시선을 가지세요 하면 율법이고 그건 우리를 평가하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로 이런 마음 이렇게 되셨으면 걸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지성도로 들어갑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이 무너져가는 마음, 내 죽어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주를 향한 사랑.
덮으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가 제일 무겁습니까? 어느 부분이 제일 무거워요?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게 중심인 게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에,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반응에, 혹은 나의 이익에, 나의 상황에 그것에 가장 마음 쓰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게중심을 바꾸는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제일 무거웠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 마음이 제일 무거웠을 때가 내 인생의 자부심을 느꼈고요. 그 마음이 제일 무거웠을 때가 내 인생에 못하는 것 없이 해나가는 것들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내 인생에 가장 무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나에게 더해 달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 은혜가 있지만 그것이 가벼워져 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무거운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각설한 마음 가운데 주님까지 찾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마음들은 때로 태산처럼 무겁고, 태산처럼 무거워야 되는 마음들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내 하늘 명에서 갖고 있는 진심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결의와 내가 소중하다고 믿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자주 가벼워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했다는 불쾌감과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 불안감과 좀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과 이런 것들은 자꾸 무거워져가는 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이 무게를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무게를 바꾸셔야겠습니다. 주여, 내 가운데 무거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겁게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가벼운 것은 기철처럼 날아가게 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돈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아스가 놓칠 뻔했던 이들을 보러볼 때 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돌아봅니다. 주여, 저도 보아스 같은 상황들을 만날 터인데 그때 보아스처럼 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상황에 대한 판단대로 움직일 때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제가 그러하여서 내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내 인생이 도와야 될 자들을 돕지 못하지 않도록 제가 나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내가 중심을 갖고 내 삶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책임 있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무겁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성도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남의 있음 교회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래실 짐을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에 주님께 주시는 무거운 은혜를 가지고 영혼의 닷을 삼아 살아가려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